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저 At last, when I have traveled far and long, I'll reach the peaceful garden of rest. My Lor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2장. 오순절이 되어 믿는 이들이 한 곳에 모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앉아 있는 집이 온통 그 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은 혀같이 생긴 불길을 보았다. 그 불길은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그곳에 있는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서 여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여든 신앙 깊은 유대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매우 놀랐다. 믿는 이들이 하는 말을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 일을 보고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각기 우리가 태어난 나라 말로 듣고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에 사는 사람들이고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그레데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저마다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해서 서로에게 물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술을 너무 마셔서 취한 것이오.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크고 똑똑한 목소리로 무리에게 말하였다. 유대 형제 여러분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겨우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예언자 요엘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쏟아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나는 내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쏟아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고 땅 위에서 기적을 일으키리니 그것은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영광스러운 주의 날이 오기에 앞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처럼 붉어지리라. 그때에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는 매우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가운데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들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이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세의 법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를 붙들어 둘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예수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앞에 계시는 주를 배웠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 노래한다. 이몸 또한 희망 속에 살리니 주께서 내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의 몸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며 주 앞에서 나를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조상 다윗이 죽어서 땅에 묻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무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하신 맹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을 내다보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저승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몸이 썩지 않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그 성령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분은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게 무릎 꿇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사람들에게 증언하여 이 시대의 악한 사람들에게 내려질 벌에서 여러분 자신을 구하십시오. 하고 간곡히 권하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 사귀고 함께 빵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과 기적이 나타나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 믿는 이들은 끊임없이 함께 모이고 가진 것을 모두 나누었다. 그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땅과 가진 것을 팔아서 모두에게 나누어주곤 하였다. 믿는 이들은 날마다 성전들에서 함께 모였다.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면서 기쁘고 신실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좋아하였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출애굽기 제1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도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아히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에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해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께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으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특히 17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가진 놀라운 약속과 능력을 보고 누릴 수만 있다면 결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처럼 어렵고 힘겹지 않을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육의 눈이 더 밝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준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겨운 믿음 생활을 겨우겨우 지탱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1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러한 당부를 주는 대상은 분명히 신앙의 사람이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고 오늘은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들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일면에서는 과거의 사울이었던 자신을 회고하면서 이런 권면을 주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자신은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되돌아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나중에는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던 어리석음에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알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지 못하면 평생을 의탁할 수 없습니다. 저놈의 인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대단히 비극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아는 것을 예배하고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수가성의 영물가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요한복음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막연하게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이 아닌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속신앙과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에 했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역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0절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마음 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누가 주의 노예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시편 90편 11절에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주님과의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알아지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가능하다고 오늘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배워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가지는 바울의 확신입니다. 지금 모르는 것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몸으로 갔을 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18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부르심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을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 3장 1절 상반절이죠. 성경은 우리의 부르심을 가리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의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이죠. 부르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너희 마음 눈이 밝아야 본다 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의사가 치료하겠지만 우리의 마음 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장래에 받을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귀하고 중한 풍성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안다면 우리는 충분히 부르심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9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삶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능력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교도를 통해서 약속되고 공급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군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로마서 8장 34절 상반절이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께만 권위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결코 주님의 권위를 탈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가진 지위와 미래의 약속된 영광과 오늘 우리가 가진 삶의 능력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식물 가운데 선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해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꽃이 핍니다. 그 모습이 신기하고 예뻐서 오래도록 보고 싶은데 하루도 못 가서 시들고 맙니다. 전도서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개역성경에 헛되나 라고 번역한 부분을 NIV 영어성경에서는 fleeting,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흘러가는 인생을 생각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덧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돌보고 계실까요? 예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1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 머리털 숫자까지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시작을 아십니다. 시편 19편 13절에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했고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나훔 1장 7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47편 3절, 그가 별들의 수유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일곱째, 하나님은 나의 염려를 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덟째, 하나님은 내 행위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홉째,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열째,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11번째,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12번째,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비로 그 몸짓이시고 그의 피 흘려주신 주 생명의 말씀 주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셨네. 회개한 죄인 상한 가슴 흐르는 눈물 보시고 은혜로 내 영 먹이시는 큰 잔치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의 특정 구절을 인용할 때는 그 말씀이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장과 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근처의 쿰란에서 발굴된 구약 사본을 보면 문단 구분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처럼 장과 절을 표기한 것은 아니지만 앞의 내용과 구분하기 위해 행을 바꾸어 쓴 문단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본문을 이 문단보다는 더 큰 단위인 452개의 세다림으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문단을 영어로 paragraph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큰 단위인 세다림은 단원에 해당하는 섹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은 모세 오경인 토라를 3년에 다 읽을 수 있도록 매주 읽을 분량을 세다림으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세다림은 단원에 해당하는 영어 섹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히브리어 세다림은 원래 순서나 차례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각 장을 숫자로 표기하기 시작한 때는 16세기경입니다. 오늘날 성경 66권은 총 118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또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총 1188장 가운데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단 두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2절,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둘째, 성경에서 가장 긴 장도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시편 118편을 포함해 그 이전에 594장이 있고 그 이후에 594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1118장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장은 시편 118편입니다. 넷째, 이와 같은 장과 절 구분을 통해 살펴볼 때 성경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절은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시편 118편 8절을 숫자로만 표기한다면 1188, 신기하게도 성경의 총 장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시편 118편 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중심일까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힘들 때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성경 한 중심에 위치한 시편 118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두 구절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